에스겔 38장 17절에서 23절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는 33장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지가 전환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 1장에서 32장에 이르기까지는 그 메시지가 유다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정죄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후로 34장 이후로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새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이 그 선지서의 전체적인 구도라고 한다면 그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구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에스겔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회복을 말하고 있는 이 34장 이후의 말씀들은 다시 세 단락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34장부터 37장까지 그리고 38장과 39장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구분입니다. 34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다 절망합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의 뼈가 다 말라버렸구나. 숨이 끊어졌을지라도 육신이 좀 건재해야 소생의 기회, 소생의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고 죽은 지 너무 오랜도록 방치가 돼서 뼈까지 다 말라버린 그 백골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한탄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한탄이 유대 포로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한탄과 절망의 그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우리의 뼈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는 마치 무덤에 들어간 자와 같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하느냐? 내가 그 마른 뼈를 살아나는 광경을 내 백성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시청각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3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가득한 백골이 육체를 회복하고 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상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꿈꿀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나라에서 돌이켜 옛날 그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 때 다시는 그들이 이전과 같이 범죄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새 영을 그들 속에 불어넣어 주겠다 이것이죠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육체를 가지고 일어나는 장면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서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영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바람, 생기 이런 것을 뜻합니다. 내 생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 새롭게 불어넣어 주어서 너희로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이 37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37장은 14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죠.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구성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12지파는 분열하게 되고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각각 다른 나라에게 다른 시기에 망해서 흩어져 버리죠. 유다 포로민들이 다시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과 유다 고을들로 돌아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파들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여 산산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37장 끝절까지 끝절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만큼만 해도 너무나 충분한 회복이고 그들이 감히 꿈꿀 수 없는 소망으로 풍성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했던 38장과 39장 그리고 40장에서 48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에스겔서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38장과 39장의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기에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장, 39장은 마곡 땅의 왕으로 다스리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라고 이제 칭하는 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를 온전히 모아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실 때 그 나라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상 보면 37장에서 끝난 이야기는 38장과 39장을 건너뛰고 40장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흐름이 자연스럽고 은혜롭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다윗왕이 즉위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일으키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온전히 구현하시는 그 장면은 마치 암흑의 사사시대를 끝마치고 사울왕의 통치의 그 어두운 시대를 끝마치고 잠시간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윗왕이 통일하고 그 통일한 다윗왕이 새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 새 도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왔을 때 온 백성과 다윗왕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다윗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영광된 순간에 대한 메아리이고 완성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장면으로 은혜롭게 끝날 수 있었는데 38장과 39장이 여기에 끼어들어가 있는 것이죠. 38장과 39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왜 이 이야기가 이 은혜롭고 영광된 이야기의 흐름 사이에 끼어들어와 이야기의 흐름을 좀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38장 그 앞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넘어가 보시면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동원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 인자야 너는 아무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하는 이 말씀들은 사실 앞에 그 25장부터 32장까지 이제 들어있는 열방에 관한 신탁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그 말씀들 속에 그 후렴구처럼 도입구 아주 관용적인 도입구처럼 쓰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모압에게로 얼굴을 돌이켜 예언하라. 인자야 너는 애굽에게로 얼굴을 돌이켜 예언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 25장부터 32장까지 있는 열방에 관한 신탁에는 늘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38장과 39장이 앞에 어차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 관한 예언이니까 그러면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25장부터 32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붙어있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25장과 32장에 나오는 열방의 목록들은 이 곡에 관한 예언과는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25장부터 32장까지 나와 있는 뭐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아람,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나라들이고 실제로 존재했던 그 당시에 나라들이었던 반면에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들은 지명은 흔적은 찾을 수 있지만 그게 나라였고 그 나라에 곡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 마곡을 다스리는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왕 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그 동맹국들을 소집할 수 있을 만한 큰 권력이 있는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그렇게 힘 있는 왕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곡이라는 왕이 실제 어떤 나라와 어떤 왕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3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왕 곡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하실 때 많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를 8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를 언제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가보시면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끝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말년, 끝날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표현들이다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열방들에 대한 심판들의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25장부터 32장까지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도 다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암몬도 망하고 두로와 시돈도 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어간에 다 이루어졌던 반면에 이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왕은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왕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종말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때를 특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 이 사람, 이 왕은 어떤 실제로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라기보다,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단순히 포로된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마도 약 50년 후에 있을 고레스 왕의 칙령 에 의한 포로 귀환 사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의 때, 종말론적인 어떤 궁극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이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왕 곡에 관한 그 침략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계시록에서는 에스겔에서는 지역 이름으로 썼던 마곡을 사람 이름으로 써서 곡과 마곡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다가 위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보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장면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묵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마곡의 왕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여 들어와서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 성도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멸망하게 하려는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시고자 그것들을 이끌어내서 그것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올 때 모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와 계시록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바는 마곡의 왕 곡 또는 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거슬러 위협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다 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미혹하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그 영적인 전쟁을 펼치는 장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이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헬라적인 어떤 이원론 개념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대적해 보이는 그 모든 존재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매우 강하고 많은 동맹국을 거느린 큰 왕이지만 대군의 수장이지만 마곡의 왕 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는 악한 꾀를 냅니다. 악한 꾀를 내어서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방에서 모여와 사는 사람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들을 네가 치려고 모여들 때 왜 모여드냐? 자기가 악한 꾀를 냈다는 거죠. 우리 가서 그들을 침략하여 노략물을 얻자. 그들은 군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성벽과 성읍도 제대로 건축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 우리가 가서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우리의 부를 쌓고 우리의 영광을 취하자. 이런 꾀를 내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17절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들이 모여 올라오는 것은 자기가 꾀를 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좀 분명하지 않지만 38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굉장히 생생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갈고리를 가지고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낸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마곡의 왕 곡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꾀를 냈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한 그런 곡의 자기 의지적인 측면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행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로 말미암아 큰 공경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가리를 꿰어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싼 곳에 두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과 지진과 각종 그 재난으로 그들 전체를 멸망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종말론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마곡의 왕 곡은 한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탄의 세력을 언젠가는 완전히 끝장내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이야기로 이 38장과 39장이 이 회복의 이야기 속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모든 대적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는 그들로 말미암아 걱정하지도 않아 걱정할 일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하나님이 완성할 것이다. 그 샬롬을 완성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을 친히 다스리는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대적들을 우리의 대적 사탄을 사탄의 권세를 짓밟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교회사 내내 있었죠. 실제로 어거스틴과 같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부도 이 마곡의 왕 곡은 누구냐? 바로 로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북방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고투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곡이 누구냐? 아, 로마다. 로마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했을 것이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주류 세대주의자들이 러시아, 소련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소련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면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 되어 세상이 끝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그 로마의 멸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고트족도 사라지고 소련도 붕괴되고 없어졌지만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완료하지 않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세력이 내 권세 아래 있다. 그들 또한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궁극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과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주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으시는 날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올 때까지 잘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뭐 빠져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곡의 왕곡은 누굽니까? 북한입니까? 아니면 자위대를 언제든지 파병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일본입니까? 아니면 어떤 무력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걱정이십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가난, 수치, 소외당하는 것, 그런 것들일 것이고, 그리고 죽음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 목숨을 잃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가 끌어안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죠? 소외가 있죠. 수치가 있고 헐벗음이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가 한 몸에 끌어안아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깨졌죠. 우리는 에스겔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이미 본 사람들이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였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우냐?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한 그 선포를 우리도 속으로 되뇌어라. 두려운 현실 앞에서 나는 이것이 두렵지만, 나는 가난한 것이 두렵지만, 나는 명예롭지 못한 것이 두렵지만, 나는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스스로 되뇌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 견실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쩔쩔매는 것, 세상의 위협 앞에서 덜덜 떨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가 떠는 상황이 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그것들이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현실, 어려운 현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과는 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세상 앞에서 큰 증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음을 믿어라. 그래서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버텨내고 승리해라.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고 내 영광이 곧 너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위협을 해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을 내 발밑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긴장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경험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되게 증언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